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배운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니면 구약 성경 포함해서 제자 훈련의 핵심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고요. 또 디모데는 교회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선별해서 가르치고 또 디모데에게 배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제자 훈련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 훈련의 4세대, 4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1세대는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2세대는 바울에게 배운 디모데를 2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세대는 그 디모데에게 배운 충성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4세대는 그들에게 배우는 또 다른 사람들. 자, 이렇게 해서 제자 훈련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바울은 좋은 일꾼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좋은 일꾼은 수고하는 사람이다.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그냥 뿌리고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까? 아니죠. 관리를 해야죠. 풀을 뽑고 약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1년 동안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5절 말씀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은 그 각 경기마다 룰이 있습니다. 그 법을, 법칙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스포츠맨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깨끗한 매너를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훌륭한 선수는 어떤 사람이냐? 바른 스포츠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룰을 어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혹시 몰라서 메달을 땄다 할지라도 밝혀지면 그 메달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는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룰이 되는 것입니다.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어느 할아버지가 집 앞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지나가던 청년이 보니까 할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지금 무슨 책 읽고 계세요?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아, 이 책은 우리 할머니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읽던 책인데 그 할머니가 와이프가 할머니 고생고생하다가 10년 전에 갔어.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도 할머니 많이 생각하시고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청년을 불러요. 이보게 청년 젊은이 왜요? 그랬더니 아 이 책을 좀 읽어줄 수 있겠는가? 뭐라고 쓰여 있는지를 내가 몰라서 내가 글을 몰라서 책을 들고는 있지만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좀 읽어줄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매일같이 그 책을 들고 있지만은 그 책의 내용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친숙합니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들고 다니면서도 그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또 그것을 읽지만은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면은 이 할아버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세상,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파도가 일어나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졸업식에서 노 교수님이 그 사회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위험한 바다로 향해서 배를 띄워 항해를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다 숙연해졌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 학생 하나가 그 교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위험한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교수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주머니에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이 성경책이 바로 이 위험한 세상을 갈 때 우리의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군사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군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고난이 없고 늘 평탄하고 늘 잔잔한 물가와 같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함께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고난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군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따라올까요? 예수님의 군사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이 중대한 일을 하니까 방해꾼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늘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거죠. 고난중환을 앞두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우리 한정되어 있는 유한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또 먹고 나면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밤 되면 피곤하니까 주무셔야 되고, 신이 겪지 않아야 될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잠시지만은 외면을 당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그는 큰소리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의 좋은 군사는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로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이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은요, 이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군사는요,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명령을 따를 때 좋은 군사가 되지, 상관이 명령을 해도 그걸 굴복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도망을 치고 살아가면 그건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 작은 군사 규모의 군사를 데리고 어느 도시를 증복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가서 봤더니 왕이 그 왕을 보고 우리 알렉산더 우리 부대가 왔으니 항복하라 하니까 그 군사가 얼마 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무리 뭐 알렉산더 군대지만은 저 정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그래서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군사가 숫자는 적지만 얼마나 강한지 볼래? 그러면서 군사를 딱 세워가지고 일렬 행대를 세워서 절벽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가. 그랬더니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절벽을 향해서 행진을 하면서 몇 사람이 막 떨어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보통 군대가 아니구나.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저렇게 싸우는 이 군대가 얼마나 강할까. 그래서 항복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군사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좋은 군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는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일꾼이라는 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페레테스타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노예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예 중에서도 아주 하층 노예를 말합니다. 이 배가 항해를 하면은 저 밑에 내려가서 그 더운 데 가서 이 노를 젓는 돌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휘페레타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나는 저 밑바닥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노를 젓는 그런 일꾼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집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던 청직이가 되었던 간에 하는 일이 뭐냐, 해야 될 일이 뭐냐, 충성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들에게 부여하신 또 일꾼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바하는 그 성 토마스 교회 반주자로서 주일마다 찬양대 찬양을 작곡을 해서 성가대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곡들 뭐 출판되지도 못했고 또 작곡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매주일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위해서 곡을 만들고 그리고 찬양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했던 것들이 결국은 바하의 그 음악의 세계의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만든 피아노 곡이 162개, 또 오르간 곡이 265개, 합창곡이 263개, 그 수많은 주일마다 이렇게 새롭게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지만은 훗날에 지나서 그때 만들었던 그 곡들이 바로 이 바하의 명성과 부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사가 되었던 또 장로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집사님이 되었던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특히 군사는 또 훈련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봉사하는 훈련 또 심지어 뭐 예배 참석하는 훈련 이것도 다 훈련이죠. 어느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교인들과 쭉 인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어떤 청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과 악수를 하면서 형제여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한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데 왜 자네는 크리스마스 때하고 부활절 때만 내가 보지 왜 그동안 볼 수가 없었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 이야기가 저는 특수부대 요원입니다.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좋은 군사는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뭐 특수부대 요원이라서 눈에 안 보이다가 어쩌다 보면 보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좋은 군사로서 일꾼으로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싸움의 상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자기 편하고 아군들과 싸우면 안 되잖아요. 적이 누군가를 알고 그리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죄와 싸우라 그랬어요. 히브리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잘못하면 우리는 죄악의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하면서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바로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바울도 그 은혜 충만하고 정말 거룩하신 그분이 하나님 말씀 충만한 그분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의 법을 따라서 정말로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또 하나의 죄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이 자꾸 자기를 유혹을 하고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분도 늘 죄와 싸우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지배해야 됩니다. 지배를 당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세 사람의 현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무슨 일이 가장 괴롭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현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없지만은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물질 어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한계를 느끼는 것이 제일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현자는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선행을 행하지 못한 채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괴롭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세 번째 현자 그분을 칭찬하면서 자네 말이 가장 옳은 것 같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한 번도 주님을 위한 어떤 헌신을 하지 아니하고 임종을 맞이한다면 그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기를 할 때에 법대로 해야 좋은 운동선수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로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군사가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봉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더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에 무슨 뭐 좋은 것을 수입해다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입고 온 옷,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좋은 구두나 신발이 있었습니까? 뭐 샌들 정도겠죠. 그 광야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군기를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도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잘하면 훈장을 주지 않아요. 이 군인들이 전쟁터에 갔다 잘 성과를 올리고 오면은 나라에서 훈장을 달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훈장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주 훌륭한 군인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그 군사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파병됐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은 아마 수백 명이 죽은 걸로 나오는데 그 러시아 정부에서 한 사람 전사자에게 주는 돈이 3만 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3만 불을 그 가족들이 다 가지느냐? 정부에서 90%를 뺏는다는 거예요. 그 3만 불 중에서 2만 7천 불은 정부에서 가지고 기껏해야 3천 불 가족에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군인은 5배를 받는데요. 15만 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 15만 불은 전사자 참 안 됐죠. 그러나 가족에게 가는데 북한에서는 다 정부에서 90% 그 3만 불 가지고 그 속에서도 90%는 정부가 가져가고 그저 10%만 준다라고 하는데 뭐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징기스칸과 함께 했던 그 몇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징기스칸은 타르탄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그 타르탄에게 이 징기스칸이 황제가 된 다음에 특권을 부여합니다. 어떤 특권이냐면 여섯 가지를 부여해요. 첫째는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내 집에 쑥쑥 들어올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이 끝나면은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자네들이 골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자네들에게는 세금이 면제될 거네요. 네 번째로는 앞으로 살다가 이 사형에 해당되는 큰 중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홉 번까지는 용서를 해주겠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지게. 여러분 같으면 베버리힐스 쪽, 베버리힐스가 아니죠. 저 벨뷰 쪽으로 가지겠습니까? LA 쪽에는 이제 베버리힐스 그쪽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안에서 자네들이 마음대로 땅을 골로 가질 수가 있네. 그리고 마지막 게 더 큽니다. 이 권리는 앞으로 당신들 4대까지 이어질 수가 있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목숨 걸고 싸워준 그 사람들에게 특권을 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25번 외치고 암송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한 번도 아니고 25번이나 이 말씀을 외치고 운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주님의 군사로서 현재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영광으로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